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편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은 일종의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탄식시, 탄식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도 비슷하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눈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을 잡아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것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다 라는 죄를 하나님께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순례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땅에 향해 있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돌리는,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땅만 보면 우리의 삶이 자꾸만 위축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늘어지게 되고 또 땅 속에는 허무와 어둠만 이렇게 파묻히게 됩니다. 모든 짐승은 네 발이 달려서 자연스럽게 땅을 먼저 보게 되지만 사람은 직립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늘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되죠. 네, 비슷하게 오늘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첫째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늘은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나와는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단순히 땅과 하늘,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다. 이 땅과 나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땅에 매여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땅에 있는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나와 하나님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란 단어를 덧붙이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넣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차원이 다른 분이지만 차원이 다른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분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친밀한 관계의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떤 기도가 이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1절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됐는데 2절부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단수에서 복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개인의 시가 공동체의 시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손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하지 마라,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손으로 지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손을, 주인의 지시를 항상 기다린다는 의미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계속해서 3절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흘끔 바라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내 눈길이 잠깐 다른 데를 향했더라도 다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는 것,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라보며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계속해서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심한 멸시와 조소와 또 멸시가 내 영혼에 넘친다. 자기의 위기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겪었던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살던 시절에 남의 나라에서 자유도 빼앗기고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멸시와 조소를 당했겠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하죠. 그런 것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조롱과 멸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씩씩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아픔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참 힘듭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멸시, 조소,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내면을 다치게 하죠. 그래서 채찍으로 맞으면 다리가 부러지지만 혀로 맞으면 그 삶이 무너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혀의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멸시의 말, 조소의 말,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면, 이 자존감이 상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외롭게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속에 이렇게 죄가 있고 악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이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거하야 상한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을 계속해서 숨기고 계속해서 자기 속에 그냥 가둬두기만 하면 점점 더 나는 어둠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다려야 내 마음의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편은 4절로 짧습니다. 짧은 기도인데요. 또 이 시편 123편이 124편, 다음 시편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긴 기도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도도 중요해요. 네, 이 짧은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요. 화살 기도. 나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 이런 의미도 있고 화살로 빨리, 내 마음을 빨리 화살로 신속하게 맞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는 한 문장의 기도, 한마디의 기도.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짧게 짧게 하는 화살 기도도 우리가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 화살 기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은 잠깐 힐끗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있고 내 자녀들의 아픔도 있고 또 뭐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